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프리카나 인디안 같은 비교적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신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벌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 축제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음식도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또 화려한 장식도 준비하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옷도 입고 또 그리고 얼굴과 몸에 특별한 또 페인팅도 하고 그리고 불을 활활 피워놓고 그래서 막 이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축제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성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이런 축제가 종교 의식으로도 이렇게 발전되고 또 뭐 정령 숭배니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빗나간 방향입니다만 이들이 어쨌든 그런 신성한 의미를 갖고 이렇게 축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축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큰 활력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희망의 그 자리가 됩니다. 희망의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질,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자신들의 인생과 또 그 모든 단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축하는 자리이고 또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한 파트,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큰 축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의 부분이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영원히 또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앞으로 놓여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되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의 그 중심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축제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화해에 기본되는 것으로서 많이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의 한 부분이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양면이 용서와 축제이다라고 말한 우리 장 바니에르라는 그 라르슈 공동체 창립자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됩니다. 사랑의 양면이 뭐라고요? 사랑의 양면은 용서와 축제이다. 이 공동체를 설립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쭉 생활했던 분들이 이런 통찰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귀 기울여서 듣고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축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은 영광스럽고 또 축복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축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체가 되었다, 함께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경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또 세상이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와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뭔가 좀 더 승화된 차원으로 경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그런 귀한 하나의 그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축제는 축제의 그래서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경축할 때입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제의 발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 간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모임을 떠나서 특히 대가족인 경우에 이렇게 모두가 모이는 자리, 대소사간에 이제 모두 모이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려지죠. 별로 기다리시지도 않고 뭐 기대도 안 되시나 봐요. 아이고 뭐 힘든 모임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 모임의 본질은 즐거움이죠. 기쁨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 함께 있다는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 가족 간의 모임은 정말 사랑하는 동적인 모습을 띠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잘 들어오게 되면은 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자기는 또 다른 뜻을, 다른 의미를, 다른 가치를 찾으면서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꺼리는 뭐 제례라든지 또는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저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유대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난 거기 안 가. 그럼 벌써 이미 배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가족에게로 더 큰 사랑과 빛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와 또 새로운 자질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관계, 연대감과 친밀함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이 드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안에서의 모임도 이런 큰 축제인데 성도가 모인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얼마나 큰 축제의 기초가 되는지 모릅니다. 축제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삶에 매였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고통을 감수하도록 해주죠. 이것은 무슨 도피나 마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는 사소한 다툼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싸웠지? 내가 왜 저렇게 화가 났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도록 해주는 것이 축제이죠. 그리고 축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임, 우리의 만남,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향연이로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축제로부터 그 함께 모였던 모든 식구들은 공동체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우리의 정말 하나됨 속에 친밀함과 사랑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말 같이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축제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혼인잔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하객으로 갔더라도 그 결혼식은 참 굉장히 감동을 저에게 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꼭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축하금을 줬으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축제, 그 향연을 마땅히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잔치에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그 잔치인지, 결혼은 옛날부터 그래서 모든 지인, 친척, 친구들 다 모여놓고, 그리고 또 뭐 유대 사회에서는 일주일, 사정이 좋은 사람들은 뭐 더 길게도 2주일까지도 이렇게 결혼식 잔치를 매일매일 연다고 하죠. 매일 가서 축하해주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함께 축하해준다라는 그 공통의 마음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막 폭발시키는 것이죠. 참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이렇게 풀어주는 그리고 또 높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구주로서 이제 첫 사역의 그 중요성을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즐거운 향연과 축제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잔치에 그냥 한 분의 하객으로 참석을 하셨지만 이 잔치의 핵심, 즉 기쁨의 축제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축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차원, 또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결혼잔치에서 신랑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일로 비켜,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할 때 기쁨의 상징이 뭐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멸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식사 이렇게 성도님들 초대받아서 할 때 이렇게 뭐 고기를 굽거나 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쫄쫄쫄 조금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아주 섭섭합니다. 좀 넘치도록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 뭔가 축제의 분위기가 있고 만남을 경축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만큼 때려주고서는 목사님 그래도 드시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옛날부터는 포도주 마시는 법은 잘 배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상대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뭐 그걸 종교적으로 뭐 또 뭐 그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여러 선배들, 제가 지난주에 깔뱅이라는 분 소개해드렸죠. 이 깔뱅은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 수집가였습니다. 그분의 서재에는 와인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거는 뭐 이 다른 문제이고요. 근데 이 포도주가 상 기쁨의 상징인데 이게 동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더 그리고 충만케 하시죠.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잔치와 축제의 기쁨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이제 미래에 올 것이라고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혼인잔치와 같은 이 공동체의 축제에 제가 무게를 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게인즈빌 공동체의 축제란 무엇입니까? 이 축제라는 그런 의식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죠?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래 공동체는 같이 산다라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한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경배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그런 태도와 그리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그냥 그대로 헤어지지 않고 식사를 같이 하고 다과를 같이 나누고 또 어디 가서도 같이 또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교제, 친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요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기초로 해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생활 공동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같은 형식을 중심으로만 모일 때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함양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예배로만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짧은 시간 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더라도 뭐 저녁 1시간 이렇게 모이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공동체의 면모를 풍성하게 드러낼 수 없다.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기독 공동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대표 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김진홍 목사님이 설립했던 두레마을이라든지 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지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개신교이시기 때문에요. 대천덕 목사님이 설립한 예수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생활 공동체의 면모를 띠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수익을 올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다라든지 어떤 뭐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팔므로써 수익을 얻어서 사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쓴다라든지 또는 이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뭐 기도와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도원 성격의 공동체도 있는 것이죠.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그 여러 다양한 그런 그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고 심화되고 쭉 이런 과정을 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끝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가족, 하나의 가족을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그 가족이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그려볼 때 그때 우리는 아 지금 생활 공동체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 공동체로에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란 곳이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또 그냥 뭐 식사 그냥 같이 하고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의 의미는 굉장히 반감되는 것이고 굉장히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그런 짧은 교제로만 또는 예배로만 모일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벗어나고자 교회가 최대한 노력하는 몸짓이 있습니다. 그 몸짓이 무엇일까요?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 아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활공동체의 맛을 보기 위한 몸짓으로서의 수양회. 우리 그런데 수양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마 너무 짧아서 그렇게 가기를 좀 꺼려하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2박 3일 만 이틀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함께 산다,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 경축하고 그리고 축제로 승화하고자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대한 그런 감사함, 사모함, 경이로움을 같이 누리고 같이 축복하는 것이죠.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듯이 정말 평화의 선물, 영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선물이죠.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영적인 선물이죠. 이런 모든 영적인 선물에 대한 정말 경의와 탄성을 하나님께 그대로 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2박 3일의 시간, 이것이 수양회의 의미일 것입니다. 수양회의 이런 의미를 몰라서 그렇겠지만 축복의 의미를 안다면 사흘의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수양회의 의미 잘 몰라서 그렇다 하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말 아 수양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당연한 것이로구나. 그러지 않을 때 나는 무척 안타깝고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것이 커야 되는구나. 이거 영적인 공허감을 느껴야 마땅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뒤에 다가온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과 의논하고 하면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한 행사니까 하나의 행사니까 참석해 준다, 가준다. 이제 더 이상 자꾸 가자고 졸르고 그러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냥 가준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집사님들이 참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죠. 우리가 함께 경축해야 될 자리인데 아, 그래 나 가줄게 이런 식이면은 경축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얼마나 썰렁한 그죠?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수양회라는 축제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제의 초대를 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중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축제의 중심, 이 자리에는 누가 자리를 가득 메워야 할까요? 우리가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중심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다른 뭐 교회 공동체의 그 축제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축제에서도 자 평상시에는 먹을 것 누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그 축제의 중심에 있어야 그 축제를 벌리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화합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어떤 뽐냄이죠.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야. 이렇게 뽐냄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그 중심에 있을 때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훨씬 더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이런 측면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장해서 좀 의미를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시고 이 가난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더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가난하다. 내가 나의 난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 주님 없으면 못 살 그런 갈급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만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나는 그것 너무나도 절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축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회비의 부담은 2차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에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빚지고 이렇게 수영에 못 오시는 분들 도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적절하게 항상 매년 채워주셔서 우리가 교회 수양회비 보조로 항상 거의 만불씩, 교회 수양회비 말고도 만불씩 더 필요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충당이 됐었어요. 내 것은 내가 부담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런 회비 내는 방식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체의 특성상 가난한 사람들이 수양회의 영적인 중심에서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비 때문에 수양회 참석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100% 책임을 집니다. 안상준 집사님 110% 책임을 집니다. 다른 모든 분들 다 어렵다, 안 집사님도 어렵고 저도 어렵다 그러면은 수영회 가시는 분들이나 옆에 계신 말하기 편한 분들이 있죠. 그런 편한 분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한자리에서 정말 축제를 열 수 있는, 축제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가족이 모였어도 꼭 안 온 사람들 찾게 되지 않아요? 그죠? 걔는 오늘 왜 안 왔지? 걔는 우리 모임에 오늘 왜 안 왔지? 항상 궁금해하고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 못 보는 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수양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못 왔지?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배려가 모자란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수양회비만 거둬서는 이 중요한 축제를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내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거 막지 않습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 우리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수양회 같은 축제는 개인적인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서만, 물론 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저는 항상 초과 달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수양회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수양회에서 받은 그 내 개인적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호주에 살 때 그 일하던 학교에 이제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같이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수양회를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주관도 많이 하고 참석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이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 선배와 얘기를 나누면 그 선배가 꼭 물어봐요. 수양회 좋았냐고. 저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었지만 그 굉장히 존중해주는 선배이긴 했습니다.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점심 식사의 그 대화의 내용은 이제 수양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너무 감동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분도 좋아해요. 같이 가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고서도 수영에 갔다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간접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수양회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중심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말씀 중심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창조적인 방향으로 공동체의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우리 여러 스태프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수양회 무언가 내가 맛을 봤다. 하늘의 맛을 봤다. 정말 공동체가 하늘에 맞닿은 그런 모두가 함께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 가운데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했다. 이런 정말 그 느낌과 감동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애쓰면서 우리 수양회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전교인 수양회 때에는 이런 그 축제를 향한 그런 발돋움으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이 그 옳은 방향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축제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 수양회를 통해서 진정한 축제의 활력을 얻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이 이제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일 때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초청한 사람들 다 이제 지금 와도 된다라고 알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이제 다 거리로 나가서 그 청한 사람들을 이제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다 오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고 무관심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 일터로 가야 된다. 너무 바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사업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귀찮으면 정말 죽이기까지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가득 채워진 그 잔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물론 예복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득 채운 그 잔치를 만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초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정말 수영회 가기로 작정한 분들은 딱 이유 하나일 거예요. 내 수영회 가야지.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같이 좀 친밀한 가운데 좀 우리 공동체의 그 축복을 우리 좀 누려봐야지. 그거 딱 이유 하나라면 안 갈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나는 바쁩니다. 나는 누가 손님이 옵니다.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플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유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어김없이 지금 수양회 전에는 초청장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개인주의화되고 분화되는 자꾸 이런 시대에 공동체로 모이고 거기서 축제가 열리고 축제의 승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에 그렇게 한 행사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공동체의 흐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서 맛을 보기 위해서 수영에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준비위원들, 목자님들, 목동님들 여러모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이 귀한 축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용서와 더불어서 사랑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제의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드높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번과 또 앞으로 이제 올 모든 수양회들,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모든 경배와 친교로서 예배가 정말 축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활력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정말 그 축복의 그 새로운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